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났는지에 관해서 가장 먼저 드러난 현상이 바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그런데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미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묘사하는 것이지만 그들 대부분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 대부분은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이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었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그들이 우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각국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었다. 자, 이어서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소리가 일어났을 때 큰 무리가 모였고 소란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들 각각이 자기 자신의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명은 좋게 넘는 인원이 한 장소에서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이 놀라운 사건은 삽시간에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을 것이고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를 궁금해하는 많은 인파들이 그들의 기도의 장소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그들이 그 장소에 모여왔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여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사람들을 모아오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장 빨리 가장 멀리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각지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그들이 이 현장을 보고 돌아가면 가장 신속하게 가장 멀리 광범위하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불러 모아서 이것을 목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자기들이 온 곳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그들이 구사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들은 상당히 이 사건을 보면서 소동했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있었고 기이 여기고 있었다. 말하기를 보라. 이 말하는 모든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 기이 여기다라는 말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놀란 것을 뜻하고 그 놀라움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놀라움이 더 커져서 어떤 사건이 지금 여기 일어난 건 틀림없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충격을 사람들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먼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이 표현은 이들 대부분이 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촌 사람들이 아니냐 다소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뭐 지역 자체가 왕성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었던 지역이 아닌 촌이었단 말입니다. 촌. 그런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냥 무지한 사람들로, 갈릴리 사람들을 대부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하죠? 갈릴리에 속한 이촌 동네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방의 언어들을 아주 유창하게, 그것도 그들이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왜 성령이 오신 그 증거로 갈릴리 사람들, 기도하던 자들이 각지의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이것을 성령께서 보이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냐.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죠. 이런 일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이들을 장악했고 그 능력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증거가 각 지역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주 유창한, 그리고 학벌이 대단히 높고 학식이 뛰어난 무슨 학자들의 그룹이 아니었고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부족과 결핍과 허물을 메우시고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부족한 자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의 오심의 강력한 이유와 목적을 이 같은 현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주 무지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한 이 각계국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능력, 이걸 통해서 성령이 이 뜻을 그 가운데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한다. 저는 프랑스어는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학원에도 가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는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떤 능력이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러나 각 지역의 언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누가 그것을 일어나게 했느냐?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측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측 불허에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기에는 절대로 쉽지 않은, 아니 불가능한 일에 성령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누가 그렇게 한 것이냐?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는 교회는,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을 믿는 공동체, 성령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제한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고 참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렇듯 인간적인 배경이나 지식이나 여러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나타난 지역을 언어별로 다시 재조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데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이 바데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아라비아, 이 나라들은 모두 세모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또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시리아, 이거 여기 시리아 지역인데, 아시아 애굽 구레네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애굽 리비아 구레네는 애굽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략 세 가지 지역에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지역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언어, 세모,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드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각 이 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내용이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죠. 복음. 성령이 예수의 제자들과 무리 위에 부어지자 그들이 엉뚱한 말을 떠들어댄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게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구속의 사건, 이 복음을 그들이 유창하게 이것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가 내 영광, 여기서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모든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은 바로 그시로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은사 주려고, 병 고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천만에.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럼 그 성령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통한 은사 운동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축귀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저급한 특정한 은사 운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귀결시키는 것은 중대한 성령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성령론에 대한 엉터리 설교, 엉터리 교회, 엉터리 이 은사주의자들, 그들을 우리가 보고 들어왔습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아무개님,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고 아무개가 구원을 받으시기를,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진리 속에 성령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진리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은 이 진리를 버리려고 할까요? 왜 설교를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되는데 드라마를 얘기하고 세상의 문학을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는 걸까요? 왜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진리를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진리를 가지고. 왜 세상의 방법들을 가져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고상한 지식, 철학, 인간의 행복과 번영만을 논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오직 복음 안에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출중한 조건과 자격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탁월한 전도자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발된 우수한 재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증거자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음받게 되었던 거죠. 지상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땅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을 웅장한 예배당을 사람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선포하고 그 가치만을 지켜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신 시기를 보십시오. 각 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도였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집결했던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려하시고 계획하셔서 가장 강력한 이 성령을 통한 복음의 폭탄이 투여될 시점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 진원지로 삼아서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폭풍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연출하셨다는 겁니다.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온 세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계획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향은 독일에서도 아주 촌구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던 마르틴 루터의 고향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전 독일에서 출판업이 가장 왕성한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막 글을 쓰기 시작하고 책을 쏟아내고 논문을 쓰고 이것이 빨리빨리 독일로, 전 독일로, 그리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미 그 인쇄술, 저 누구예요? 쿠텐베르그에서 이미 인쇄술이 개발이 돼 있었고 그 조그마한 촌 동네가 전 독일에서 가장 많은 출판업자가 모여드는 도시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전 독일에서 가장 많은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는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루터의 고향이 종교개혁의 심장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석교 장로교회는 왜 석교동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저 촌동네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서울의 중심권인 이 마포구에 석교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석교 장로교회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역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과 참된 교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시류에 타협하지 않는 복음으로 승부를 걸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이 마지막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하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역사의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교 장로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교회, 우순교회, 상가교회, 사람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꿈틀거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이 세상이 알아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심히 당황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다른 자들이 조롱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달콤한 새 포도주에 가득 채워져 왔다라고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혹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에포론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심히 당황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진리의 위대한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히 당황스러운 것일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기독교에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당황스러운 것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저렇게 광적이야? 왜 항상 저렇게 일방통행이야? 왜 융통성이라는 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신앙이 뭐길래 세상을 포기하고 저 신앙에 사람들이 매달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해야 하는 것, 그들을 그토록 당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조롱받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이 신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꽃가루가 뿌려지고 높임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진리, 이 분명한 역사적 정통성을 자랑하는 이 교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날의 신자들은 복음 때문에 이 정통 교리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보다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우리가 믿는 이 분명한 진리, 그 진리를 따라가는 정신, 그리고 삶의 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로 조롱받지 않는다고. 또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련돼 보이고 성공한, 예수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강남이나 강북에 부촌에 세워진 교회 이름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아무개 강남의 어느 교회, 저 강북의 어떤 교회,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국회의원이나 사회 지도급의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로 세상에서도 그 유명세가 보통이 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이 온갖 그릇된 행태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돼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아직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직도 저렇게 예배드리는 뭐 시편 찬송 그 캐캐묵은 고려짝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있다고? 이런 말로 우리는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기쁘게 얘기해야 합니다. 아직도 참된 교회의 표지를 지키는 교회가 있어? 아직도 세례를 그렇게 성찬식을 그렇게 거행하는 교회가 있다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조롱을 받는 원론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러한 조롱은 기쁘게 감수할 만한 것이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리가 곡해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일에 대해서는 심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거룩과 순결,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총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저희가 세수리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예,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아,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나요? 추악해 보이잖아요. 술 먹고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막 고성 지르는 사람 멋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추하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취한 사람들처럼 보여야 된다. 취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내 의지대로 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인간들이 살아서 인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들은 너무 세련됐습니다. 최첨단이고. 과연 그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예배당에 들어서면 빵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카페에서 진동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짐 체육관에 가서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같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너무너무 세련됐습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술에 취하는 성도는 많아도 이 시대에 성령에 취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술, 헬라어로 글루쿠스, 단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최상의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을 받아서 유창하게 이방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에 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처럼 취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짝 미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련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잘나가고 이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걸 더 좋아한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 원치 않고 격이 떨어지는 온갖 비진리, 비복음, 타락한 영성운동으로 인해서 모든 한국교회가 뒤집어쓰고 있는 이 오해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취하기는 취했어도 적어도 세상이 감에 따라올 수 없는 격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취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세상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제발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당신들을 잘 섬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바자회 해가지고 이런 옷도 만 원에 팔 테니까 가져가서 잘 입으시고 그런 짓들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요? 초대교회 그 공동체를 가슴에 그려봅니다. 적어도 교회의 시작은 이와 같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겹쳐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일치감이 있는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오래된 그림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품어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그 교회는 움직여져야 되는, 그 교회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위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령 운동의 참 진원지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로 서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배나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불이 꺼지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배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영혼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배출해내는 영혼의 재생 공장의 이 사명을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쓰러져 있는 있어야 될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복원을 목표로 힘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